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 2절 말씀이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스크린을 참고하시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펴서 준비해서 읽어가는데 어느 분들 기준 해가지고 제가 읽을까요? 성경 찾을 때까지 은혜를 다루고 있으니까 은혜스럽게 가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설교 제목을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라 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리자라고 청유형 또는 권유형으로 우리 성경은 해석을 했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제가 찾아본 수십 개의 영어 성경은 We have peace with God.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밝히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한 거죠. 세상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과거에 우리도 그랬습니다만 인류는 하나님과 뒤틀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뒤틀려져 있는 관계에 있다. 어느 정도인가 원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적. 골로새서 1장 21절 볼까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대상이 누군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이것이 영적인 현실이었어요. 이것이 팩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거부감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싫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적대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적대 관계에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담을 두르고 경계선을 만들어서 넘어오지 못하게 하죠. 여러분들은 옛날 학교 다닐 때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억나는 게 한 책상에 두 명씩 앉잖아요. 나란히 앉아 공부하는데 옆에 앉은 친구와 사이가 안 좋으면은 책상에 칼을 꺼내서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책이 넘어오거나 뭐 책받침이 이렇게 경계를 넘는다 싶으면 그것을 잘라버리는 못된 짓을 했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을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죄인이 된 아담을 향해서 담을 쌓고 선을 긋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수 관계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왜요? 원수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감을 느끼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가 불편해요. 사랑하는데 불편해요. 놓치고 싶지 않은데 불편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드러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전에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류했던 길을 차단하고 이제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 두 사람은 상극이다. 물이 기름과 섞이지 않듯이 자석의 N극과 S극이 만나기 반대듯이 인류의 현주소는 하나님과 싸우는 적대관계, 또는 원수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반감, 반목, 반항 또는 반역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시편 14편 1절 잠시 보도록 하죠. 시편 14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기까지. 보기 싫은 존재인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미국 교회에 백몇십 년 전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킨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구절에 대해서 시편 14편 1절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다는 뜻 이상을 담고 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고 바란다는 것이다. 그런 바람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없다 하고 마음에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분임을 알기에 실제로 그러한 뜻을 현실적으로 구체화하여 생각하지는 않지만 확실히 그들은 하나님의 죽음을 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원수관계, 이 차단 벽은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우리의 힘으로 이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해답은 예수를 믿음으로입니다.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쉬운데 그러나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해답은 이 차단벽을 제거하는 유일한 해답은 해결책은 예수를 믿음으로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죄인이 의인으로 신분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로운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왜 믿음 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과 규칙이 싫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본능적인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는 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음을 믿음으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길을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유일한 길을 마련하셨다는 것인데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존귀하신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을 죽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세요. 근데 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죽음을 죽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여. 여러분은 이런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죄인을 사랑하여 자신의 소중한 것을 희생하는 것, 그게 정상입니까? 이상한데요?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일단 이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아니 죄인을 사랑해서 내 소중한 것을 희생한다. 이게 정상입니까? 잠시 우리의 삶을 부모인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실은 이런 형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여 내 희생을 통해서 그에게 사랑을 표시하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는 부모 입장에서 한번 헤아려 보자고요. 자식은 대부분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향해서 그거 하지 마. 한 번만 더 하면 혼난다. 이 말 얼마나 많이 하고 들어갔어요. 죄인이에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거 하지 말라. 10대가 되고 20대가 되면 자녀가 범하는 죄의 형태가 다양하고 지능적이지 죄인의 모습은 똑같아요. 부모에게.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를 사랑하나요? 이렇게 속삭이는데 그거 하지마라는 말을 생애 가운데 수천 번 하는 이 아이를 사랑하냐고요? 답은 예스예요. 사랑해요. 죄인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니 죄인의 신분, 죄인의 상태로 하나님과 적대관계, 원수관계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의 소중한 것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적대관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상태, 무죄한 상태, 의롭다고 하는 법적 선언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믿음으로서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방금 적대관계를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상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그 선언을 듣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는 법적 선언은 어떻게 듣는가?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 하는 법적 선언을 듣고 이 말이에요. 그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는 선언을 얻어내는 유일한 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나 선행이나 수행이나 아니면 시간을 들여서 생애를 들여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죽으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신 그분께서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부활하셨음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신 그분의 십자가 효력을 믿고 그분이 내 주님이 되었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 구원받습니다. 착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착함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그 사람이 추구해야 될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에 이른 사람이 추구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형태입니다. 이런 진리가 구절에 이렇게 선명하게 묘사되어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요?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과 있던 적대관계가 풀리고 하나님과 이제 평화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놓았던 것이 그쳐지는 그런 평화의 관계가 되는 거죠. 지금 예배 드리는 대부분의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평화에 들어간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개인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약 40년 전에, 이번 8월 달이면 그 40년이 되는데 1983년에 제가 군대 제대하고 2학년 2학기 복학을 기다리던 중에 친구 형 권유로 부산 영도 영산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 그 집회 참석했죠. 저희 가정에는 이제 누님 홀로 이제 예수를 믿고 있었던 때였고요. 저는 안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통성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와글와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성경을 읽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던 저는 눈을 감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그때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서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옆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시장통에 물건을 파는 것 같은 저 아주머니는 뭔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지금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제법 배웠다 하는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어떤 확신도 없구나. 참 바보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부흥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기도라는 것은 자신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은 할 수 있겠다 해서 정말 떠듬떠듬 제일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도 물론 몰랐죠. 그냥 떠듬떠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라면 나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시오. 제가 요약해서 문장을 만들면 그랬는데 그때는 한 3, 4분에 걸쳐서 천천히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존재라면 나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시오. 저는 뭔가 초자연적인 것을 기대하고 내 몸이 갑자기 어제서 30cm 정도 이렇게 붕 떴다가 가라앉는 그런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보이거나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3, 4분이 지나도 아무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실망한 가운데 다른 사람들 이제 기도를 계속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정말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손등으로 이렇게 눈물을 닦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눈물이 줄줄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깨가 막 들썩거리면서 조금 있다가 이제 콧물이 합류하고 절제할 수 없을 만큼 바지에 이렇게 흥건하게 울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때를 회고해 보니까 어떤 마음에 눈에 보이는 어떤 그림이었어요. 담벼락을 이루고 있는 그 벽돌들 하나하나 있잖아요. 그것이 와르르 무너져 있는 흩어져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이렇게 드는 생각이 내 24년 동안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벽돌 하나하나들이었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서 담벽을 이루듯이 바르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미안함과 감사함이 교차하면서 계속 더 주체할 수 없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통성기도 시간이 끝나고 헌금을 위해서 헌금 그 찬양대원이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눈물이 그치지 않는 게 나는 거예요. 겨우 축도할 때쯤 이제 진정이 되었는데 그때가 8월 초 여름 더운 날씨였는데 제가 눈물을 닦으면서 교회 문을 나서는데 모든 날씨에 시원한 거예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피부에 와닿는 그런 더운 공기가 이와 동시에 제 마음 가운데 내 생애 가운데 엄청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온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내 마음 한 곳에서 내 생애 가운데 엄청 중요한 것 하나가 해결되었다.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그때 당시 일어난 현상이 성경 읽어나가면서 그때 경험했던 눈물과 마음에 생겼던 그 평온함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는 첫 발걸음임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죄인인 저를 사랑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집회 가운데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최초의 사건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절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무죄한 상태, 다시 말해서 의롭다 하는 법적 선언을 얻은 사람이 가진 놀라운 신분적인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신분적인 특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의 부요함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신분적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냥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요.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성취한 결과 이 특권을 따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 가정에 자녀가 되는 이것, 어떻게 그 아이가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따내는 권리인가요? 아니잖아요. 내 집안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특권은 없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가운데 전반부 내용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했는데요.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그 분을 통하여 또한 믿음으로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그 다가감을 얻었다. 우리는 이 안에 서 있다. 다시요. 그 분을 통하여 또한 믿음으로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그 다가감을 얻었다. 우리는 이 은혜에 서 있다.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 처소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두 개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얻었다라는 말과 또 하나는 서 있다라는 동사예요. 얻었다, 서 있다. 둘 다 헬라 문법적으로 과거 완료형 동사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뭐 복잡하게 하려고 아니면 현학적인 어떤 것을 드러낼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과거 완료형이라고 하는 동사의 성질은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지금도 그 일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얻었다라는 말과 우리는 서 있다라고 할 때 이 은혜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과거에 얻었어요. 얻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특권 얻음은 지금도 그 특권 안에 있다. 그 특권을 여전히 지금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어서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특권적인 권세를 누리잖아요. 특혜를. 국회의원, 한국 국회의원 몇 년 동안 일하죠? 4년인가요? 4년 끝나면 그 특권적인 지위가 박탈된단 말이죠. 한 번 나는 국회의원 한 적이 있다라고 하지 지금 계속 하지 않는다. 근데 과거 완료형은 과거에 일이 일어났고 이 은혜에 들어서는 경험을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은혜 가운데 서 있다 이 말이죠. 내 자녀가 우리 집에 태어납니다. 그 아이에게 생일이 있어요. 이 가족의 일원이 되는 특권을 10년 전에 얻었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녀로서의 출생하는 일 그리고 그 은혜를 지속하는 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일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던 단어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단어는 기도할 때마다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이 작업이 엄청난 특권이구나. 권리 가운데서도 정말 권리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단어는 들어감입니다. 이 들어감을 영어로 access 또는 approach 또는 admission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들어감이에요. 이 들어감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텐데 일단 이 발음이 프로사고게입니다. 프로사고게. 게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프로사고게 이렇게. 프로사고게. 이것은 어떻게 번역이 되는가 하면 접근, 다가감, 면회, 방문, 진입, 입국, 입장, 입학. 전부 다 특권적인 뭐예요? 뭐를 향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 프로스와 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고라는 동사와 명사형 전미사를 만드는 게가 붙어가지고 프로사고게 하면은 무엇을 향해 다가감이에요. 접근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향해서 은혜가 있는 그 장소에 그 처소에 그제는 막혀 있었는데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짐 프로사고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이 들어감은 왜 특권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혼 법정에 판사가 폭력성이 있는 남편에게 자녀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이제 5년 동안 제한을 했다라고 해봐요. 5년이 경과해서 이제 심사 결과 그 행동에 변화가 일어난 경우 접근이 허용되죠. 이 남편으로서는 헤어진 부인은 보고 싶지 않지만 아이들은 간절히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법원의 명령으로 자녀에게 대한 그건 제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제한이 풀려서 접근 가능해졌습니다. 그때 그 접근 가능해짐을 프로사고게라고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의사 상담입니다. 매월 며칠 몇 시에 이제 전화로 예약을 합니다. 그 날짜와 그 시간이 되기 전에는 그 선생님이 그 의사가 개인 주치인 나의 GP이지만 만날 수가 없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내 이름을 부르면 이제 그때 입장하죠. 다른 시간대에 만날 수 없었던 그 의사를 그날 그 시간이 되면 제한이 풀리고 그 의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일어나는 것을 프로사고게라고 합니다. 저희 집에 들어오는 두 개 문이 있는데 현관 입구문과 뒤뜰로 나가는 문이 있어요. 두 개 문이 항상 잠겨 있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누군가 현관 입구문으로 똑똑 했어요. 누구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 옆에 있는 블라인드를 내려서 확인해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럼 제가 그들에게 프로사고게 문을 열어서 드리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오랜만에 아들 부부가 방문해서 문을 똑똑 두드려. 그러면은 문을 열어줍니다. 들어오도록 프로사고게. 자, 여러분 다 스마트폰 있죠? 제 비밀번호를 어떻게 액세스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스마트폰을 하나 샀는데 비밀번호를 설정하라고 요구해요. 지문 인식이나 얼굴 인식을 통해서 이제 그 등록을 하잖아요. 아마 다섯 손가락 가운데 이것을 많이 쓸 것 같으니까 설정을 요구해서 오른쪽 금지를 등록했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두세 동작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오른손을 잡고 행동을 하는데 또 놓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또 눌러야 돼요. 그러다가 기능이 없나 했더니 추가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요. 그래서 왼쪽 손에 엄지를 등록시켰습니다. 그래서 저 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열어보고 싶으면은 이 두 손가락 가운데 하나를 자 이 폰을 열고 싶을 때 이렇게 그 오른쪽 검지나 왼쪽 엄지를 대면 접근 가능해서 폰이 열리는 것 그것을 헬라어로는요 프로사고게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전에는 접근이 불가능했는데 그곳에 다가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가가는 것이 가능한 특권을 얻게 되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보살국에 들어감을 얻었으며라고 하는 이것이 내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원래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만 이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분께 아련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로 인해서 국왕이나 대통령은 아무나 어느 때나 이렇게 만날 수가 없죠. 절차가 아주 복잡한데 그래서 궁중에 들어가려면은 어떤 초대를 먼저 받아야 되고 의전 담당관의 안내를 받아서 그 나아감을 얻는데 그 날짜가 되면 반드시 그 시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일정한 만남의 시간이 끝나면은 다시 만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난 토요일 5월 6일 영국 찰스 국왕의 대관식이 거행됐는데 무슨 식을 11시간 동안 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상당히 그 성대한 그런 행사였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된 이 행사에 203개국인가에서 초청장을 발부받은 2,200명만 참석했단 말이에요. 이게 뉴질랜드에서도 인구가 500만이잖아요. 약 지금 뉴질랜드 인구가. 그런데 여기서 오직 15명만 이 초청장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그 올블랙 그 주장이었던 그 리치 맥코라든지 아니면 지금 수상 이름이 뭐죠? 크리스 히킴스라든지 그런 어떤 또 아니면 그 여자 총독 그분 15명만 무조건적인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말을 걸 수 있는 그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고 만주의 주라고 그러고 이 세상 통치자의 반열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 전체 위에 군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최고 권력이고 절대 주권이세요.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아갈 수 없어요. 찰스 왕의 대관식에 2200명만 전 세계적으로 초청받듯이요.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디모데 전서 6장 15절 16절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어떤 묘사가 드러난다. 그렇게 해서 이 구절을 즐겨 이제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나의 그 부요함을 다시 확인하는데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 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유일하신 주권자라는 말은 절대 주권자라는 말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세상의 어떤 국왕 통치자 대통령 수상 위에 존재하시는 권세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어떤 뜻일까요? 내가 다가가길 힘들어하는 그 대통령이나 수상조차도 이 세상에서는 죽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앉아계신 주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 신이 그런데 우리에게 이 액세스가 가능해졌어요. 어떤 권력자가 이런 차원의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를 사랑하여 나를 얻기 위하여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러한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에 이런 기록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권력자인 아하수에로 왕의 남편입니다.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비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이 그 왕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하수에로라고 발음이 되고 헬라어식 발음은 크세르크세스라고 발음되는 이 왕. 나는 관대하다. 왜 기억나시죠? 이 사람의 왕비가 에스더인데 페르시아 제국의 법에 의하면 왕이 머물고 있는 내실, 그러니까 이너코트에 함부로 초청받지 않고 왕에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게 페르시아 법이에요. 허락이 없는 상태에서 왕에게 접근하는 그 사람은 왕비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페르시아 법이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사전 허락 없이 왕에게 접근한 경우 왕이 그 사람을 보고 그가 쥐고 있던 그 왕홀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내밀면 그 사람이 삽니다. 그것이 페르시아 제국 법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왕이 자신을 찾지 않은지 30일이 경과한 가운데 유대인의 대적 하만이 그 민족을 말살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알고 삼촌 모르드개의 권유에 의해서 그 왕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부탁을 떴습니다. 왕비가 난감합니다. 법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더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왕호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라 이렇게 자기 입장을 밝힙니다. 왕비라 할지라도 왕 앞에 나가는데 제한이 걸려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만왕의 왕 앞에 만주의 주 앞에 모든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 앞에 24시간, 7일, 일주일 언제든지, 1년 365일 언제든지 밤이고 낮이고 나아갈 수 있는 access, 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어요. 왜 기도인가 하면, 왜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문제이든지 엄청난 고민이든지 아니면 산처럼 결코 움직일 것 같지 않은 그 문제도 불사고기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는 이 권리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클로징하면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인간적으로 지금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한번 연습해 주기를 도전합니다. 이 클로징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고 기도할 거예요. 여성의 생리가 끊기는 것을 폐경이라고 하는데 남편 아브라함이 99세고 아내 사라가 90세였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폐경에 들어갔습니다. 폐경. 이미 임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몸의 상태가 된 지가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성경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요? 불가능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처한 상황이 최종 가능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있든지 그것이 최종적인 가능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성의 한계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한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한계입니다. 아브라함 부부, 아내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인간 경험에서 절대 가질 수 없는 그때 당시에는 의학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수정하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14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것은 1년 뒤입니다. 지금 대화하는 이 순간에 1년 뒤 반드시 너는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능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각 개인이 처한 상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들 그 자체를 최종 답변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final say, 마지막 결정 그늘 가신 말씀이 되도록 허용하십시오. 내년 이맘때에 사라 너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많은 차원에 있어서 우리 경험 때문에 학습한 확신하고 있는 뭔가의 이론 때문에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우리 앞에 놓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은혜 안에 들어와서 올해는요 여러분들께서 아 이거는 안 돼라고 여러분 생애 가운데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믿음 가운데서 은혜 보좌 앞에서 부르짖어 보면 어떨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보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우리 삶 가운데 열렸으며 이것이 지금 막히지 않는 상태로 열려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이 이 통로를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더 많이 더 큰 단위의 기도와 간구를 주 앞에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담대한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